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 듣고요. 그리고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잘 들으셨죠? 네, 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은 이 곡을 다른 분들이 부른 게 있는데 그걸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미국 분들이신데 미국 군인이 한국말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네, 그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불렀는데 근데 이제 미국 분들이니까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가사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제가 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는 일부러 가사를 보시라고 노래와 함께 밑에 가사가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곡만 지금 뽑아서 하는데 그 노래는 너무 좋은데 가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 같아서 못 들려드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저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가사를 통해서 참 많이 느끼게 되고 참 곡도 너무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나쁜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들이 좀 벌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도 건강하고 부유하기도 부유하고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너무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믿음도 좋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풀리는 일도 없고 잘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분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참 너무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할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될까?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따져묻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멀리까지 나가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는 의심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누구나 갖는 의문이며 한견이죠. 세상 사람들도 너무 악한데 잘 되고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걸 보면 이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특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저렇게 놔두실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착한 분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다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분들도 보고 또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이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신명기적인 관점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 구약성경의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는데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떡반죽 그릇이 있으면 그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오히려 복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구약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멋지게 시작해요. 동방 땅에 욥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죽고 다 죽고요. 집안이 폭삭 망하고요. 자식들도 죽고요. 심지어 자기의 몸에 악창이 들어서 깨어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몸이 간지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피부암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지만 어쨌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왜 그러냐 하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서 떠났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아서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한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욥기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불행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 신정론이라는 관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분명한 해답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도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인을 괴롭히는 이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 관점이죠. 시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실족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질투가 생겼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되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심히 강건한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없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괴로운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이 모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강건하면 성경에 70-80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래요.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결국에 100년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참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까지의 세월이 지나왔다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도 돌아보면 아니 오늘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도 아유 벌써 한 주가 끝났네. 1년을 지나가면서도 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40대는 40마일로 시간이 지나가고 60대가 되면 60마일로 시간이 지나가고 80대가 되면 80마일로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고 성경에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삶은 아주 짧은 삶이요. 우리가 죽은 후에 경험하는 삶이 오히려 영원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의 진짜 삶은 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진정한 생명이라는 가치를 불어넣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기점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간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오히려 더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결국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모두 천국, 즉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이기에 천국 비유 혹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비유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천국은 뭐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뭐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밭에 뿌려진 가라지 비유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은 보통 이 비유를 가라지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학교수인 D.A. 칼튼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천국을 사람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상황과 연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린 사람의 상황과 같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린 사람의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렸죠? 당연히 씨를 뿌렸으니 좋은 결실이 맺혀져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렇죠?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품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 나가보니까 밭에 이 밀 씨를 뿌렸는데 밀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로 따지면 벼를 심었는데 피가 같이 막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님, 주인님께서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그 좋은 씨 가운데 가라지들이 있는 거죠? 도대체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가 이 땅에 그 좋은 것 속에 나쁜 것들을 뿌리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같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종들은 그것을 보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러면 주인님 제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뽑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뿌리째 뽑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났으면 그 가라지에
나다를 훑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다라는 의미를.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라지가 이스라엘에서는 그 독보리라는 식물이 있대요. 독보리.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뿌리를 이 밀 이삭이 있으면 밀 이삭에다가 엉키게 뿌리를 자라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가라지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밀 이삭의 뿌리도 같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다 뽑을 수가 없으니까 생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나달만이라도 훑어버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내리더라. 그 나달 훑는다고 훑었다가 괜히 곡식까지 상할 수 있으니 내리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추수 때가 돼서 나중에 다 추수할 때 그것을 함께 추수해서 이 가라지는 떼어서 불태워버리고 이 곡식들은 잘 해서 내 창고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들이 함께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알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천국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이 비유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바로 인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거죠.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세상, 교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세상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한글 성경에는 이 단수와 복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씨앗, 곡식이라는 단어가 이게 단수인지, 그러니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수와 복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앗이나 곡식은 다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가라지, 그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다 뭐로 표현했냐면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NIV 성경 같은 걸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뿌린 이 씨앗, 씨앗은 단수로 표현하지만 이 가라지를 잡초로 번역해놨는데 그것은 다 복수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씨앗, 씨앗을 소중하게 좋은 씨를 심었다면 그 하나하나 위에다가 이 마귀들은 아주 여러 개의 그 가라지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하나 열매 맺어서 이렇게 나는데 그 주변에 가라지들이 많으니 얼마나 자라나기가 어렵겠어요. 그 곡식 하나가 자라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려 할 때 우리 주변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나쁜 영향력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곡식이 결실하게 되고 그 곡식은 결국에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분을 공격하고 넘어지는 것이 있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넘어뜨리고 부러뜨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방해를 받긴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다 주님 안에 모아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 끝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분리되게 될 것이고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끼신다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하나라도 상하게 될까 두려워 걱정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놔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선인과 악인이 이렇게 엉켜있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참 우리의 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착하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의 눈이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안 그런가요?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믿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얽혀 설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열매 맺은 사람인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판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곡식인지 어떤 것이 가라진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불확실한 시대에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청년들을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면요. 노력하면서도 두려워해요. 왜요?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과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가 나의 열심을 묻어버릴 때도 있기 때문에 과연 나의 열심이 성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사는 세상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거예요.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누구랑 결혼해서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불확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확실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뿌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결국에 주님 안에서 수확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씨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참 믿음으로 열심히 나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베푸는데 그것이 오해되거나 또는 누군가 받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주신 그 복음의 씨앗은 결국은 심겨져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줄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